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한 번은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공부한다고 했죠. 한번 성경인지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완료시제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저게? 저게 델타의 소문자 델타거든요. 그래서 오이다 메 마지막 책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N 오이다멘 오이다멘 오이다라는 원형이 있는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완료시제예요. 완료시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라는 것이 지금 알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알았는데 확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어떤 팩트를 추가해서 보니까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알고 있던 것을 폐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알았고 그 지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지금도 알고 있다. 무엇을 과거에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말인가?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임을 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도 이 진리, 이 사실은 유효하게 진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도인 나 바울의 삶에서도 그리고 너희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에는 그냥 뭔가 우연히 발생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잊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이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것을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두 표현이 동일한 대상을 두 가지로 표현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로마서 8장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지만 이 말씀을 과연 이 말씀이 내포하는 어떤 진실한 그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좀 추적하려고 저 이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 대상을,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능동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져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의 삶 가운데 영접하고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린 결단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내린 결단이에요. 내 쪽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결단은 그가 스스로 내린 능동적인 결단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다 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에 꽂히면 다른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 그 진리를 무시한 채 그게 확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위험하다고요. 책 한 권만 읽는 사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논리로 발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아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이끌어서 예수께 나아오게 해놓으셨구나.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논리가 지나치게 발전하여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도록 예정을 해 놓으셨다. 이것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정면으로 부인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음에 성경 말씀과도 충돌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열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사람이 그 이끄심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스탠다드에 맞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추기셔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식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형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는 질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해당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저의 관점은 이어지는 두 구절, 29절, 30절에 이 두 구절이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과 30절은 한 3개, 4개 정도의 설교가 필요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그것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유의지를 가진 개개인의 인간이 어떤 선택할지를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사람은 의롭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아들의 형상, 즉 예수를 닮아가도록 미리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셔서 이 섭리해 놓은 전체 과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애써도 너는 지옥 가게 돼 있어. 그것을 예정해 놓았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저 사람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거듭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너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예정되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응애 하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나를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한 채 23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1983년 7월 그 부산 영도의 어느 교회 집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때 제 눈이 열려요. 그 순간까지 나를 얻기 위해서 집요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개입하셨던 거죠.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이쪽으로 방향을, 각도를 이에 맞춰서 내 생애를 꾸려나가야 되겠다고 한 그것이 1983년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난 41년간 거룩한 열심으로 제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조금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핵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는 앞에 이 대상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건 확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 좋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일까? 원어의 뉘앙스를 반영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배후에 역사하여 선을 만들어내고 계신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모든 것은 목적격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 누가? 동사의 주체가 삼인칭 단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보이지 않는 에이전트가 되어서 무언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실까? 상당히 오늘은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많이 던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실까?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핑계를 대고 설교가 너무 지겨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꾀병을 부려가지고 이번 주에 안 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자 오늘 설교를 원래 38분으로 계획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해를 받아가지고 한 45분을 하게 되었고 그 45분 동안에 윤식 형제가 졸게 되었고 그 피곤으로 말미암아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쌍둥이가 빨리 나왔어. 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도 그것이 어떠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도 이 경우에 이 방대한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실까? 예스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omniscience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과 존재하는 모든 사실을 완전하고 무한하게 아신다. 이거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이 가능한 거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도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무한하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지식도 포함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즉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시공간상에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과거는 정보를 들춰볼 수 있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감격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사람에게로 와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고 영어로는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을 강제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여기에 인간의 책임이 발생해요. 우리는 무한 선택에 있어서 무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수천 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태도, 듣는 자세, 집중도 여부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요. 순간순간 이렇게 그것을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다르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경우의 수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가?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인간이 미래에 내릴 선택과 결정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그것을 뜻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선택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면 안 돼요. 강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설득할까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할까요? 예. 강제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어떻게 조화 가능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다 고민하고 있는 영역인데 부분적으로 고민하다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포기하곤 하는 영역이죠.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내면에 일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몇 개가 언제 어디서 빠졌는지를 아시고 내일 어디서 몇 개가 더 빠질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제하지 않으시고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힌트가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을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뜻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그쪽으로 가도록 작품을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가 이 아이가 내가 저 대학에 가서 이것을 전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음악에 막 심취되어 있고 자기는 막 락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강제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죠. 락 뮤지션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락 뮤직에 대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아빠 나 음악 할래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범생이들이 보는 그 어떤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아이의 생각에는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것이.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좀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이 아이를 그러면은 지혜로운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그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생각하기에 아빠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대학 한국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투어를 간대요. 이게 어떤 대학이야? 저 형아 봐. 교정을 보여주고 그 캠퍼스에 있는 뭐 푸른 잔디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저 교수님 너 인사하고 올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중학교 1, 2학년 때 아, 나 그 대학에 가고 싶어. 공부해라 이놈아 하면서 막 야단치고 억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러한 것을 동기부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이 내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기반으로 하여 설득하시면서 많은 경우 주님께서 설득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100번쯤 말하면 알았다. 약 100번 정도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운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스침입니다.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젠틀맨이신지 몰라요. 부드럽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는 조그만 소리 내도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처럼 부드럽고 이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겸비한 상태에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게 들려요.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전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죄인이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바울 자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존중하실까요? 그럼요. 나쁜 짓이라는 거 알지만 존중해요. 바울은 자신의 이런 행위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으로 이런 박해 행위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 박해 행위를 보셨을까요? 그럼요. 그가 교회를 진짜 박해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은 어떻게 개입하고 진행될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9장 4절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사도로 그가 태어나기 전에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아주 증오심을 품고 그냥 극악 죄인의 모습으로 저것들 죽여야 돼. 저것들 없애야 돼. 라고 하는 철저한 그 대화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것만 꿈꾸는 그런 극악 죄인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냥 겸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그렇게 느꼈더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부하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사도로 변화될 것을 보시고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을 때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서신을 작성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런 것을 읽을 때 여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과거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죄를 기억하면서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약 중독에 찌들어 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성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자는 성중독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그러나 지금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죄인에게도 교회를 박해하던 이런 극악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작동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메시지가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를 계속 지배하는 강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쪽으로 가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는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왔고 제가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의미가 연결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책 사는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2023년 8월 달에 작년에 구입한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칼 폴큰이라는 사람이 지은 The Ultimate Question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아마존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막 뒤져가지고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거의 간증을 듣다가 책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배송비가 책값보다 7배나 더 들어간 그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직접 인사도 써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은 The Ultimate Question 하면 이제 궁극적인 질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책도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아주 유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석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게 했고, 예. 제가 추구하는,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했던 것이죠. 이 저자는 밤에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난방기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 부상 때문에 죽습니다. 사후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이 폭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섬기기도 하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하기도 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후 체험 간증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열 몇 개의 질문을 준비해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질문은 해결되고 어떤 질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 영이 자신의 육체로부터 이탈해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뵀을 때 그가 준비했던 질문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The Ultimate Question,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제목이었죠.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이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을게요.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결점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있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영혼의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소통은 육체로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시각, 소리, 감정, 생각, 느낌,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완전함, 거룩함, 무오류성, 충만함, 우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무한하신 존재이셨다.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 그의 눈빛이 나를 보는 방식, 그리고 그분이 드러내는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는 통제된 제스처 모두는 그분이 궁극적인 권세임을 드러내셨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분의 생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서 마치 그 생각들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였다. 영어로는 의미가 확 다가오는데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분의 태도에서 어떤 작은 거부감이나 나를 향한 혐오감 혹은 잘난 척하는 태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분의 생각의 일부를 보았다. 그것이 얼마나 방대했는지 그것의 일부만을 잠시 보았지만 그것은 나에게 한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분의 마음은 저는 이게 마음으로 지금 번역을 했지만 그 책 원본에는 마인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인드. 그래서 마인드라는 게 생각으로 번역해야 될지 마음으로 번역해야 될지 좀 그랬는데 마인드라고 하면 다가오는 게 있겠죠, 여러분. 지금 계속부터 마음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매우 역동적이었고 완벽하게 질서정연하며 절대적인 조화 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분석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서는 나는 완전히 경외감을 느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 그리고 살 수 있었지만 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정보는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어떤 방해나 지연 없이 생각 하나만으로 손쉽게 검색하고 재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그 책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경험한 영원한 차원의 세계에 대한 그 부분을 커튼을 열고 살짝 들여다보듯이 완벽한 그림이 아니겠죠. 한 개인에게 허용된 조그마한 어떤 그런 계시 차원이겠죠. 그 기록을 읽으면서 제가 믿고 예배하는 이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깊어지고 내가 들어가게 돼요. 다가올 영혼에 대한 이 소망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보통 제가 줄을 치면서 책을 읽는 버릇이 있는데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세요.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가시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어떤 목표 지침을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선한 무언가를 이루고자 주님께서 지혜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율하시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사용해서 궁극적인 그분의 마음에 두신 그 궁극적인 선을 끌어내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질과 장단점을 수단으로 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끌어내시며 심지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실수와 죄까지 반영해서 이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며 또 이런 일에 헌신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알아가고 로마서 8장 28절을 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생겨요. 좋다. 마구마구 죄짓고 실수하자가 아니에요. 행여 내가 부족해서 결심했지만 연약해서 죄로 실수로 허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택 가운데 이 부족한 선택이라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이 아니었으면 지금 현재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TV를 보다가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한다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용서해야지.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시달림이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7, 8년 동안 시달림이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가운데 충분히 그 심정을 배려하는 가운데 다독일 수가 있겠죠.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작업을 하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것을 너무 든든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고 또 내일 생길 그 도전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하심과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세계를 발전시키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